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세계 최악으로 평가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했다는 수많은 보고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내 수감시설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법률이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구금자가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신장 자치구에 있는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대규모 구금 작전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인권 침해에서 중국은 독보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미국은 인권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고 이유도 없는 비난을 해왔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 가장 우려사안이라면서 보잉 737 맥스 8의 운항을 즉시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이 추락 사고와 관련한 추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도 이날 이번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위성자료 등 추가 증거들이 수집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종에 대한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운행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은 가운데 댄 엘웰 FAA 청장 대행은 가능한 짧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티오피아 항공은 지난 10일 추락한 보잉 여객기 블랙박스를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보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베네수엘라 정부가 밝혔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공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오늘부터 베네수엘라 전역에 업무 재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전 사태로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도 내일부터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전기 복구와 함께 식수 공급도 80%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수도 카라카스 등 많은 지역에서 정전 사태가 해결됐지만 모든 지역의 전기가 복구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혐의로 재판 중인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석방을 거부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오늘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소 유지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흐엉 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 11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 씨가 석방되자 말레이시아 검찰에 흐엉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흐엉 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 유지 결정을 내리자 한쪽에만 특혜를 준 차별적인 결정이라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흐엉 씨의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의회가 어제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등을 모욕하거나 가짜 뉴스를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인터넷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인터넷에서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관리나 당국, 러시아 국기와 헌법 등과 관련해 노골적인 욕설을 하는 이들에게 최대 10만 루블, 미화로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또 상습범에 대해서는 최장 15일까지 그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질 서를 파괴할 수 있는 가짜 정보를 유통할 경우 최대 40만 루블, 미화로 약 9,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부정확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삭제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국은 해당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인권단체와 문인, 언론인 단체 등은 상원 표결 전날인 12일 의회 앞에서 해당 법안의 표결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still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situations in the world. It has not improved.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 지원 단체들에 대한 세 건의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북도 동해안 지역은 새벽 한때, 황해도는 오후 한때 곳에 따라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또다시 세계 최악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주도한 살인과 고문 등을 적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담당국의 마이클 코작 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It's still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situations in the world. It has not improved. And
코작 대사는 13일 2018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했다는 수많은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22일 북한 인민군 중장 현주성이 직권남용 혐의로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비정부기구와 싱크탱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여러 실종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으며 여러 수감시설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수감시설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와 구치소의 수감자 다수가 그곳에서 살아나오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 법률이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구금자가 구금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작 대사는 북한의 인권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 we haven't noticed any progress on human rights. So we keep that's why we're calling out their
북한의 인권에 관한 어떤 진전도 목격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관행을 지적하면서 계속 압박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 정부가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인 개입과 검열,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권리에 대한 간섭 등 주민들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종교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보호와 관련해서는 북한 정부가 국경 경비대원들에게 공식 허가 없이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유지하고 있다며 2017년 11월 13일 비무장지대를 넘어 한국으로 탈출하던 북한군 병사가 다섯 군데 총상을 입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은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가 부정되고 강제 노동에 통원되는 등 노동권도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비정부기구들은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당국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어떤 믿을 만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광범위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작 대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has been in the forefront of trying to expose what North Korea is doing and bring international attention to it.
미국은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세계 다른 나라들의 기준이 무엇이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할 수 있도록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정권이 행동을 바꾸도록 설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작 대사는 지난해 보고서에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직면했다고 적시했던 것과 달리 올해 보고서에는 그 같은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한 질문에 보고서 작성 형식이 바뀐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 way the format we've been using the last year or two in the summary up front is that
지난 1, 2년 사이에 보고서 서두의 요약문에 각국의 중요한 인권 이슈 혹은 인권 이슈는 다음과 같다는 형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문과 비사법적 살인 등 중대한 문제들은 거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작 대사는 북한의 행동은 함축적으로 지독한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민들을 접촉해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관여 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대중연설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은 종종 서류를 갖추지 못해 무국적자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해 교육에 접근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탈북민 지위에 수반되는 재정적인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탈북민들이 무국적 자녀들을 중국에 남겨놓는다며 이들 자녀들은 중국에서 특히 학대와 착취에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느리게 진행했으며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이라는 점에 대한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올해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그 물밑 접촉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일본 정부가 한 11년 동안 이와 함께 그 북한인권 결의안을 작성했는데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 일본인 납북자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이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을 해서 상정을 했는데 올해는 뭐가 달라진 겁니까?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으로 주변 정세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근래 들어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예?
한국과의 관계도 크게 개선한 데서 더 나아가서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정세의 변화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을 기회로 판단한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서 북한의 태도를 누그러뜨리려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네.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까?
현재의 북일 관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해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줄곧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네.
올해 시정연설에서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특히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올해 국정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도 스가 장관도 모두 과단성 있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제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납북자 문제 해결의 기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이 1년 넘게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면서 지금은 정세가 크게 완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때 유엔 인권결의안 문제를 비롯한 대북 유화 조치를 통해서 북일 정상회담의 길을 열어보겠다는 겁니다.
네. 북한이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또 호응을 해야 할 텐데요.
일본 정부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당장 북한 인권결의안 불참에 이어서 2020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들의 입국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네네.
납북자 문제 해결을 북한 선수단 참가에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데서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와는 별도로 취하고 있는 다양한 대북 독자 제재를 완화할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북한과 일본 사이에 어떤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난해부터 두 나라 고위 당국자들이 몽골과 중국 등지에서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도쿄에서 일본 정부 당국자가 친북단체인 조총령 측 인사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북한도 일본과 어떤 관계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긴 하죠.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서 제재가 완화될 경우에 북한은 일본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네네.
북한은 또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할 경우 받게 될 막대한 액수의 식민 지배 배상금에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를 거듭 약속했다며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3일 휴스턴 지역 방송 KPRC2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북한은 약속 이행을 향해 왔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게만 불충분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랬다는 설명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완전히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했다면서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결의안들은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 같은 위협을 이해하고 있고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를 없애고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며 미국은 모든 나라가 이를 최대한 엄격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대단히 잘 이행하고 있다며 제재에 구멍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를 발견하면 메우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거리 로켓 시설 재건과 이란과의 군사협력 정황 등을 보이는 북한의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이 문제를 놓고 열심히 일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한동안 중단됐고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그와 마주앉은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전 세계와 역내 파트너 국가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합의한 것들을 반드시 이행할 결심이라며 제대로 실행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밝은 미래를 갖게 되고 전 세계의 위험은 감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려움들을 알고 있고 험난하고 긴 여정이 될 것이라는 점 또한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기 원하고 그런 길을 가려고 할 것으로 계속 낙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4일 뉴욕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3일 보도자료에서 비건 대표가 유엔 안보리와 주요 유엔 주재 각국 대표들을 만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건 대표는 최근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과 더불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의 환적과 불법 무기 관련 내용 외에도 각국에서 수집된 대북제재 위반 사례 등을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유엔이 벌인 광범위한 조사도 함께 공개됐는데 북한의 해외 사업 등이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12일 공개한 보고서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외화벌이 방식이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의 컴퓨터 관련 활동은 군사 기밀을 탈취하는 목적 정도로 다뤄졌지만 올해 보고서에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해커들은 지난해 5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칠레 국영은행에서 1천만 달러를 홍콩의 계좌로 이체시켰고 8월엔 전 세계 28개 나라 14,000개의 ATM 기계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인도의 은행에서 1,350만 달러를 탈취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패널은 미국 정부에 의해 기소된 북한 해커 박진혁 등이 저지른 방글라데시 금융기관 공격 사건 외에 추가로 두 건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통해 2천만 달러를 불법으로 이체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전 세계에 약 5억 7,100만 달러의 피해를 입힌 워너크라이 공격과 2016년 7월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에 대한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범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정찰총국이 저지른 사이버 범죄가 금융 제재를 회피하고 외화벌이로 사용되는 만큼 관련 정보가 대북 제재 목록에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업권 판매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내용도 이번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어업권 양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은 두 개 유엔 회원국의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북한의 어업권을 보유한 15척의 중국 선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반도와 일본, 중국, 러시아 인근 해역에서 발견됐는데 한 선박 관계자는 200척이 넘는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활동 중이란 사실을 증언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북한에 매월 지불해야 하는 어업 면허 한 건당 가격이 5만 중국 위안, 미화 약 7,250달러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털어놨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선박들이 북한 깃발을 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 유입이 금지된 사치품과 관련된 사안들도 중점적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포착된 롤스로이스 팬텀 리무진 차량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베이징 등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지에서 포착된 다수의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들에 대한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패널은 싱가포르와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이들 차량들이 임시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차량 등록번호 혹은 한국 대통령이 동승했던 것으로 알려진 차량에 대한 한국 대통령 경호처의 점검 사항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 보낸 답변에서 해당 차량들에 대한 차대와 엔진 번호를 북한에 요청했지만 북한 관리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들 정보를 공개하길 거부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포착된 렉서스 LS570 차량에 대해서도 조사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렉서스의 모 회사인 토요타로부터 해당 차량이 비공식 경로와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반입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보고서에는 30여 개 나라에서 행해진 북한의 불법 활동들도 공개됐습니다. 다만 대부분 과거에 포착됐던 불법 활동에 대한 후속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더 이상 관련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건설 활동을 했던 만수대 창작사에 취해진 조치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알제리의 경우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이란 이름의 회사가 지난해 1월 8일부로 문을 닫았고 관련인들도 출국했다는 사실을 전문가 패널에 통보했습니다. 또 나미비아는 만수대 측이 2017년 6월 경매를 통해 모든 차량과 장비를 판매했다고 밝혔으며 마다가스카르와 짐바브웨, 보츠와나 등도 더 이상 만수대의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만수대 측이 박물관을 건립했던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의 경우 당시 사업 활동에 연루됐던 북한 국적자 12명의 생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 외에도 북한 외교관들의 입지가 크게 줄어든 정황 역시 포착됐습니다. 앙골라는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인 청송연합 관계자이자 외교관이 2017년 자국을 떠난 사실과 함께 북한 외교관의 숫자가 12명에서 6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전문가 패널에 보고했습니다. 그 밖에 이집트와 중국, 수단, 시리아 등도 제재 대상자가 더 이상 자국에 있지 않다고 밝힌 나라들로 소개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안보리가 금지한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구매를 시도하다 독일에서 추방됐던 북한 외교관 리윤택은 관련 내용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알려지면서 유엔 비엔나 사무국과 불가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 근무를 승인받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리윤택이 현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에 관련 사안을 문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불법 활동이 적발된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사실을 전문가 패널에 보고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지난해 군사기지 건립과 관련해 조선 남남협조 총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활동이 포착됐던 시에라리온은 이들 북한 국적자들이 단 며칠 동안 예비조사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17만 9,900달러의 현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소지한 북한 국적자를 적발했던 러시아 정부도 자국 형사법에 근거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전문가 패널 측에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실시된 북한의 농업 개혁 조치가 식량 안보 개선에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비핵화 결단과 외부의 지원, 경협, 개혁 조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1,349달러로 처음으로 3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6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지 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식량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량농업기구 FAO 등 유엔기구들은 이달 초 공동보고서에서 북한은 인구의 43%에 달하는 1,100만 명이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10년 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지난달 유엔에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농업진흥청은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455만 톤으로 전년보다 16만 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엔기구들과 한국기관들은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의 내년 곡물 생산량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의 말도 이런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김 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여러 농업개혁 조치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포전 담당 책임제, 즉 개인에 대한 생산 인센티브와 분조와 개인에 대한 경영관리 권한 등을 더 부여한 제도를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곡물 생산은 오히려 지난 2년간 감소 추세에 있고 별다른 변화 조짐도 없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두 가지 이유를 지적합니다.
자본, 물적 토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라는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 하나, 그게 원인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할 군대와 공기관 등 특수계층이 있기 때문에 약속한 인센티브를 농민에게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도 물자 공급의 부재와 정부의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북한 나름대로 이제 그 포전 담당인의 이 정책이 제대로 이제 효과가 이제 발휘되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뭐 물자 공급이 좀 어느 정도 좀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그게 가능한데 분배제도도 북한이 그 사이에 이제 소위 그 제도 변화를 통해서 북한이 약속한 분배제도가 제대로 지켜지면 또 괜찮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이제 뭐 제도적인 변화라고는 하긴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지금 정착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북한 농업과학원 출신의 이민복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표는 최근 탈북한 농민들로부터 북한 당국이 생산 목표량만 높게 잡고 분배는 제대로 안 해 농민들이 정부의 새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 단위를 높이 책정해 주는 거예요. 비료도 없고 뭣도 없고 또 해봤자 단위는 높여놨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그럴 거 뭐 거기다 신경 쓸 거 있냐.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곡물 수확량 감소엔 화학비료 공급량 감소, 재배 면적의 감소, 지난해는 특히 폭염과 가뭄 등 자연재해와 용수 부족, 대북 제재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같은 자연환경 속에서 한국의 수확량은 별다른 타격이 없는 것을 볼 때 제도 개선을 넘어서는 대대적인 농업 생산 기반 개선과 필수 농자재 공급이 수반돼야 한다고 권태진 원장은 말합니다.
이제 생산 기반이 한국은 그 특히 이제 뭐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나마 그게 되는데 북한은 그게 기반 자체가 투자에 대한 기반 투자가 약한 데다가 이제 한국하고는 전혀 이제 상황이 다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어떤 제도의 변화의 효과가 나타나려고 그러면은 제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물자 공급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야 되고 또 제도가 바뀌었으면 제도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은 미비하다. 제도만 바꿨지 제도가 잘 작동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은 아직 안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사회주의 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안에 발전하기 힘든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김영훈 위원입니다.
북한 경제당국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회주의 제도를 개혁을 하더라도 물적 토대, 물질, 자본이 크게 뒷받침되거나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뭐 3, 4년간 아니면 4, 5년간 그 뭐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식량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로 외부에서 조달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지금과 같은 그 악순환이 계속되겠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곡물 생산량이 줄어 인센티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현대경제연구원의 이부영 이사입니다.
제재 영향이 크다고 봐야죠. 농약이라든지 비료 그리고 이제 종자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것들이 조달이 돼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전혀 이제 조달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농기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 쪽에서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혁신이 좀 지연되지 않았나.
게다가 인도적 식량 지원도 없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분배할 몫이 줄어 제도 개혁이 작동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부영 이사는 제재가 해제되면 충분히 식량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료와 농약은 물론 외부의 지원으로 농업 생산 기반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국면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 일단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농업 관련된 그러니까 식량 조달 관련된 북한 내부로의 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식량 생산량 자체는 눈에 띄게 증가할 수가 있죠. 그 자체만 하더라도. 근데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 기제까지 동원이 되게 되면 작동을 제대로 하게 되면 식량 관련해서는 시장의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근대화에 조금 더 이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죠. 농업 부문은.
권태진 원장은 그러나 제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제재가 풀린다 한들 갑자기 좋아지겠는가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인풋을 얼마만큼 투입할 거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북한 스스로가 그 경제적인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제재가 풀린다고 제재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농업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그 종합과학인데 모든 게 이제 뭐야 다 그 뭐 잘 갖춰져야지 그게 가능한 거지.
권 원장은 제재 해제에 앞서 북한 정부가 우선 새로운 제도를 잘 지키고 농민들이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며 기존의 주체 농업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복 대표도 제재 해제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제재가 북한 정부의 개혁을 추동하는 작용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개혁적으로 더 나갈 수밖에 없죠. 통제를 못해요. 더 역설적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재를 가하니까 북한 준비가 어려워지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그 김정은 정권이 어려워진 거지. 주민들은 상관없다는데요. 예를 들어 석탄이 주 수출품인데 석탄 안 나가니까 북한 주민들은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데요. 석탄값 다 내려가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훈 위원은 북한 정부가 선전하는 대로 단기간에 북한 농업의 생산 증대와 그것에 연유한 식량 수급 사정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경제력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것이 해결된 것과 동시에 외부 세계의 지원이나 경협을 받을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춰놓고 그다음에 개혁도 하고 그러면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죠. 개혁을 안 하고 국제사회 지원만 들어가도 소용이 없고 그것은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죠. 국제사회 지원이 없이 개혁만 추구한다고 하면 그 개혁은 작동하지 않는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국무부가 2018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인권 상황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보고서 내용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까지 치달았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국경 개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 또 미 연방 상원이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결의안은 공화당 쪽에서 이탈자가 나와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미국 국무부가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네, 국무부가 어제 2018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77년부터 매년 200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네.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외교, 경제 등의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국무부 청사에서 이번 보고서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인권을 탄압하고 위반하는 나라들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그러한 불법을 자행하는 정권이나 국가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왔다면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그런 지적을 받지 않고 다 개선됐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 올해 특히 지목된 나라는 어디입니까?
네, 베네수엘라와 이란, 북한, 남수단, 니카라과, 중국 등인데요.
네.
이 보고서는 특히 중국에 대해서 지난 1930년 이래 최악의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폼페오 장관은 인권 침해에 있어서 중국은 독보적인 국가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2018년 한 해 동안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은 기록적 수준이라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1930년 이래 최악의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하셨죠. 중국 관련 보고서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보죠.
네. 보고서는요.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대규모 구금 작전을 대폭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이 종교와 민족적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수용소에 80만 명에서 최대 2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족과 다른 이슬람 교도들을 임의로 구금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네, 이 시설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수용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중국 정부는요, 이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직업 훈련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테러와 분리주의,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세계 언론과 인권단체 또 과거에 구금됐던 사람들은 수용소 안에서 학대와 고문, 살해가 자행됐다고 증언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점들도 지적하고 있네요.
예, 중국 당국이 부패와 권력 남용 등의 이유로 정치인들을 구금 처벌하고 있지만 이 대부분 불투명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 것인데요.
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가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일반 시민들을 압박, 구금, 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는 미국 국무부의 이런 보고서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예, 인권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다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예,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요, 이 미국 정부가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이유 없이 중국을 비판해왔다면서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계속 껄끄럽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국무원 신문 판공실도요, 오늘 미국의 인권 기록과 인권 침해 사례를 발표하면서 맞대응에 나서는 등 양국이 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미국 최대 항공사인 보잉사의 737 맥스 8기종 여객기가 지난 10일에 이 에티오피아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바로 다음 날 해당 기종의 운항 중단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뭐 아직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에티오피아에 이어서 제일 먼저 조처를 취하자 무역 전쟁으로 껄끄러운 미국에 대한 일종의 시위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은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국경 개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당국자들이 오늘 국경 지역인 인도 아타리에서 만나서 양국의 국경을 관통하는 카르타르 푸르 통로 개설을 논의했습니다. 인도 외무부 대변인이 트위터에 양측이 매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카르타르 푸르 통로.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네, 인도 펀잡주에서 파키스탄 카르타르푸르에 있는 그 시크교 성지까지 연결하는 건데요.
네.
이 카르타르푸르는 16세기 시크교의 창시자가 마지막 생애를 보낸 곳인데요. 시크교도들이 특히 숭상하는 곳인데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난 1947년 분리 독립하면서 인도 쪽 시크교도들이 이곳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도인들이 파키스탄을 방문할 수 없었다는 건가요?
예, 인도 정부는요, 그동안 카르타르푸르를 방문하려는 자국민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엄격히 제한해왔는데요.
네.
뭐, 두 나라가 원래 같은 나라였지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분리돼서 지금까지 적대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정치 외교적 대립은 물론 양국 간에는 직항 노선이 없을 만큼 교통편도 단절돼 있습니다. 양국은 오늘 협상에서 무비자 통행과 순례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가 이렇게 마찰을 빚고 있었던 게 역사적 이유가 있죠.
네, 일단 태생적으로 인도는 힌두교,
네.
파키스탄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종교적 갈등이 심각합니다.
예.
여기에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 뭐 지금까지 양국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국경 통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에도 군사적 긴장 상황이 대단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이었는데요. 인도 공군이 48년 만에 처음으로 카슈미르 통제선을 넘어가 파키스탄 쪽 카슈미르 지역에 이른바 테러 훈련 기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네.
그러자 파키스탄도 인도 공군기 두 대를 격추하고 조종사를 생포하면서 양측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양측 모두 상대를 비난하면서도 갈등이 확대되는 것은 피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양측의 이번 협상으로 갈등을 빚던 양국 간의 화해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큰 뉴스가 됐던 게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협상을 시작했네요. 앞으로 이 후속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양국 정부는 오는 28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답방 차원에서 인도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14일입니다. 오늘 연방 상원에서 중요한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에 국경 장벽을 세우는 문제로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이곳에 안보 위기 또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5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자, 사실은 이게 국경 장벽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그런 조치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방의회가 국경 장벽을 세우는데 필요한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의회를 우회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인데요.
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이미 책정되어 있는 다른 분야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 조치에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이 조치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요.
네.
이 결의안이 상원으로 넘어와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건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위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장벽을 세우려고 국방 예산을 전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요. 뭐 결의안이 예정대로 예상대로 어려움 없이 통과를 했고 상원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수적으로 보면은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현재 상원이 공화당이 53석, 또 민주당과 무소속이 47석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의석 분포대로 하면 투표를 하면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공화당 쪽에서 반란표가 4표 이상 나오면 통과가 되는데요. 현재 결의안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찬성하겠다고 하는 공화당 의원이 4명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수전 콜린스, 리사 머커우스키, 랜드폴 그리고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찬성하겠다고 했는데요. 바로 어제 마이클리 상원의원이 합류해서 모두 5명이 됐습니다.
네, 공화당이 상원에서의 결의안 통과를 막으려고 백악관과 타협안을 논의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협상은 실패했습니다.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이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찬성하면 상원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제안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권은 어떻게 제한을 한다는 거죠?
연방의회가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지 않으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네.
30일 후에 이를 자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법안은 지난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법을 손질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결의안이 이제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국가 비상사태 해제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부권. 그렇다면 대통령은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인터넷 트위터에 필요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같은 말을 했는데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지 지켜보자면서 어떻게 되더라도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에 취임한 뒤에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네, 여기다 또 연방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도 있다면서요.
예,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거부권을 뒤집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 며칠 전에 의회에 보낸 그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많이 들어있네요.
네,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인데요. 국경 장벽 예산으로 86억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네, 2019년 회계연도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번 회계 연도에 57억 달러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의회는 이 가운데 13억 7,500만 달러만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국경 장벽 예산은 이번에 배정된 예산의 6배가 넘습니다. 대통령이 매년 초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그냥 제안으로 연방의회가 이를 채택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8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 8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9도. 중강 강계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리고 용현 지역은 오후 한때 비나 눈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최고 영상 8도. 개성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에는 10도. 사리원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리고 성진, 김책 지역엔 오전 한때 눈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4도, 낮 최고 11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상 2도. 원산 아침에는 1도, 낮에는 9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8도. 성진, 김책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낮 기온은 9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나 눈 내립니다. 서해상은 흐리고 먼바다에 오전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세계 최악으로 평가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했다는 수많은 보고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내 수감시설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신장 자치구에 있는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대규모 구금 작전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미국은 인권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고 이유도 없는 비난을 해왔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 가장 우려사안이라면서 보잉 737 맥스 8의 운항을 즉시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은 12일 검토 결과 해당 기종에서 어떤 시스템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운항 중단을 명령할 근거도 없었다면서 운항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에티오피아 항공은 지난 10일 추락한 보잉 여객기 블랙박스를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보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베네수엘라 정부가 밝혔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공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오늘부터 베네수엘라 전역에 업무 재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전 사태로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도 내일부터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7일 오후 동부 볼리바르주 구리 수력발전소가 고장나면서 전국 23개 주 가운데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해 19개 주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수도 카라카스 등 많은 지역에서 정전 사태가 해결됐지만 모든 지역의 전기가 복구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혐의로 재판 중인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석방을 거부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오늘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소 유지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흐엉 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 유지 결정을 내리자 한쪽에만 특혜를 준 차별적인 결정이라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흐엉 씨의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의회가 어제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등을 모욕하거나 가짜 뉴스를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인터넷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인터넷에서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관리나 당국, 러시아 국기와 헌법과 관련해 노골적인 욕설을 하는 이들에게 최대 10만 루블, 미화로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상습범에 대해서는 최장 15일까지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가짜 정보를 유통할 경우 최대 40만 루블, 미화로 약 9,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이 법은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갖습니다.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 두 대가 중국과 주변국 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 해 상공을 또다시 비행했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 4일에도 B-52를 남중국 해 상공에 출격시킨 바 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성명을 내고 B-52 두 대가 어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룩해 남중국해 주변에서 정기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2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국제행사에서 중국이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남중국해에 배치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영국 의회가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합의 없는 브렉시트는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21, 반대 27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하원은 오늘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